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꿈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로마서 11장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이 무엇이며 또 왜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능력을 얻는 것을 언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창세기 3장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운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찾아오셨다 하셨습니다. 죄인 대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의 예배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셨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게 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길까 하는 말씀을 하는데 즉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하면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란 네드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말씀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우주적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그가 손으로 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고 먹는, 먹고 마시는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몸 전체를 제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는 그의 전생의 목적이요 종점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전생애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갖고 온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산 제물이 드려질 제단은 우리 가정입니다. 어떤 이의 말대로 기계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많은 가정들은 하나님의 오락장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가정을 하나의 합숙소로 풍자하기도 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가정이 아니라 남자, 여자, 아이, 어른이 제각기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떠나는 곳, 이것이 우리를 오늘 우리를 우리들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가족 사이에 주고받는 정담도 없고 따뜻한 애정도 없이 다만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떠나는 곳을 참된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옛날 사람은 가정에 불의의 제단을 쌓고 위패를 세우는 곳을 구별하였습니다. 물론 저들이 잘못 모신 허물이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어딘가에 가정을 구별하였던 노력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는 산 제물이 된 우리가 바쳐지는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자체가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인은 남편이 아니요 아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매일 드려지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 교회가 가정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동안에는 황금 시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복이 많이 떠나 있습니다. 물론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모든 가정의 재단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족의 생을 짊어진 우리들이 가정 재단의 회복에 힘써야겠습니다. 진정한 가정의 재단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가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비록 오막살이에 살지라도 천국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재물이 드려져야 합니다. 즉 우리의 직장이 재물을 드릴 곳입니다. 재물은 재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내가 희생의 재물이 되는 곳이 곧 제단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제단 삼아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우리 일하는 곳이 관청이든 회사이든 학원이든 공장이든 상점이든 어디든지 그곳이 내 생계 문제 해결만을 위한 곳이 아니고 직장을 제단 삼아 내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때 나의 죄와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고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을 밝혀 수고한 공도 없이 빈 그물로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보아라.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풍성한 어익을 기뻐하기보다는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이릅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회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고기 그물을 던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제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산 제물이 된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지위로부터 3,000명을 하루에 낚는 신령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을 매일매일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정성어린 기도나 헌금이나 이와 같이 우리가 의식에 따라 드리는 엄숙한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는 매일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간다 고 말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현장, 공장, 관청, 상점에 학교 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 분명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고 따르지 말 것이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그 뜻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음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 복음의 뜻은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변하여 가는 형편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세상과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변하여 가는 세상 형편 풍조와 유행을 따르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변하여 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힘쓰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단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단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국에 계신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과 같이 통화를 몇 분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통화하자마자 한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전라도 분이십니다. 목사님, 한국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한국 시골 곳곳 안 들어간 데 없이 공산화가 다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 사단의 집단들입니다. 목사님이 정말로 심각할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기다리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난 20몇 년 동안 복음 전하려고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다면은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지금도 사단의 공격을 보면서 그대로 복음만 전해야 된다고 계속 외쳐대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자.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 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라고. 지금 한국 상황은 너무나 좌파들이 정권 지방의 모든 동네까지 들어가서 다 장악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손댈 수 없을 만큼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깊이 깔아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과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분도 하는 말씀이 한국은 지금 너무너무나 공산화가 다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서울도 물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국운동 하지 않아야 됩니까? 애국운동 해야죠. 그러면서 본인은 광화문에 애국운동 하는데 자주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본인도 이제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작 깨닫고 우리가 사단과 싸울 것은 싸웠어야 하는데 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 분과 통화했는데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미군 철수를 속히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게 무슨 말이요? 그분 전라도 분이십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아니, 미군 철수해야 되지 않냐고. 미군 철수하면 한국 망하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보고 됐다 하시는 말씀이, 당신 전라도 사람, 전라도 목회들과 친한데 당신 완전히 좌파구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좌파가 아니라 우파입니다. 광화문 조국운동 하는데 같이 동참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기독교가 평양에서 부흥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퍼졌듯이 지금 평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사단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한 전체가 사단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나 몰라라고 계속적으로 복음만 외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 플러스 애국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네 분, 다섯 분 목사님이 한결같이 미군 철수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미군 철수가 안 됩니까? 망할까 싶어서. 미군 철수하면은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라고 말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애국운동에 참여해서 함께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은 경기도에서는 정말로 내노라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오셨습니다. 여러 분 왔습니다. 이분도 교회에서 결국 밀려났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또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밀려났습니다. 경상도의 다락방교회 최 목사님도 교회에서 밀려났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왜 그렇게 밀려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교회 안에 좌파들이 들어가서 목사님을 밀어냈고 쫓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가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애국운동하고 저는 싸울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나?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시는 분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 50이 넘은 분인데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보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다가, 그런 것은 여자 교인들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지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옷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물리치는 데는 다들 동참하라고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민주당 좌파들이 사단을 등에 업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만큼 애국운동 하게 될 것입니다. 나 몰라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당해왔습니다. 우리 후대들 갈 자리, 여러분 자녀가 어린 애들은 모르겠지만 좀 큰 애들 갈 자리가 있습니까? 진로의 자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는, 사단과 함께 하지 않고는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새롭게 변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였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전파해야 합니다. 사단 물리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분별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때로는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전파하려고 말씀 가운데 교회에서 말씀하였습니까? 말씀 안에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사실들을 막지 않는 한은 우리는 더더욱 교회와 교인들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우리 딸아이에게도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충고를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기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획이 우리의 습관에 대하여 솔직하게 가르쳐주는 데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 위의 것을 얘기할 때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부정선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주는 깊은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증거는 성령 안에서 살고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는 바로 생명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서 사단의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몸을 부딪히며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끝으로 밖의 환경을 바로 볼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밖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 사회가 거꾸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되는 러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한국의 유튜버 방송학자들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빨리 무너지면 빨리 무너질수록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사단의 장악이 되어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카발들이 우크라이나를 잡고 어떻게 하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 손에 경제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의 포위를 보고 수종드는 사람이 두려워서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더 많다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불말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력을 얻었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우리 환경을 돌이켜볼 때 두려워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았을 때 불말 불병거가 우리 앞에서 싸우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눌리지 않고 당황하는 지 없는 것은 여러분이 사단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가 이걸 자세히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해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알 수 없다면 그것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겨싸임을 당해도 눌리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환경을 옳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어나갈 수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사단의 공격과 사단이 지금 활개치는 이 상황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좌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좌파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 사단의 세력인가를 알았다면은 여러분 좌파 속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서 탈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고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가 최고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의 말씀이 확산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애국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